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예비 선거 예비 후보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했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6일 경선 포기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 등 주요 언론들은 헤일리 전 대사가 미 동부 시각으로 이날 오전 10시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이 자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지는 않을 것이며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선 승리를 위해 자신을 지지했던 공화당원들과 무당파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것을 당부할 것이라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가 공식 사퇴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의 공화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됩니다. 앞서 헤일리 전 대사는 5일 실시된 슈퍼 화요일 예비선거에서 버몬트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패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16개 지역에서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 민주당, 공화당 후보 예비선거에서 각각 압승을 거뒀습니다. 버지니아와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 15개 주와 미국령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이날 실시된 예비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가 출신 후보 제이슨 팔머 씨가 승리한 아메리칸 사모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승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에게 패한 버몬트 주를 제외한 14개 주에서 압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밤 성명에서 이번 예비선거 결과는 미국인들에게 계속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가 그의 임기 동안 우리를 혼돈, 분열,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도록 허락할 것인가라는 분명한 선택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승리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며 이민 정책 등에 초점을 맞춰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했습니다. 프라이머리 또는 코커스 형식으로 개최됐던 이번 예비선거에서는 각 당의 대선 후보를 지명할 대의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선출했으며 이는 후보 확정에 필요한 대의원의 70%를 넘는 규모입니다. 이날 예비선거 결과 오는 11월 5일 실시될 미국 대선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확실시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안을 받아들일지는 이제 하마스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메릴랜드주에서 대통령 전용기에 오르기 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 상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에서 합리적인 제안이 있었고 이스라엘 측은 이에 동의했다며 하마스의 반응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시작되는 이슬람 성월 라마단 전에 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마스에 제시된 협상안에는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이후 아직 풀려나지 못한 130명가량의 인질 중 일부 석방, 기근 방지를 위한 인도주의 지원 증대, 그리고 억류인질 전원의 명단 제공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타니 카타르 총리는 이날 회동에서 환자와 노인, 여성 인질들의 석방은 가자지구에서 최소 6주간의 기간 동안 즉각적 휴전이라는 결과를 낼 것임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이스라엘이 생존 인질 명단 제공 요구를 하마스가 수용하지 않았다며 카타르와 이집트가 중재하는 협상 참여를 거부했던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한편 하마스는 오늘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불참에도 가자지구의 휴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개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유엔이 어제 밝혔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은 이날 성명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5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가자지구 북부에 식량을 실은 14대의 구호 트럭을 보냈지만 와디 가자 검문소에서 3시간을 기다린 끝에 이스라엘군에 의해 돌려보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경로를 바꾼 이들 구호 트럭들은 대규모 군중들에 의해 멈춰섰으며 이들은 약 200톤의 식량을 가져갔다고 세계 식량 계획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칼 스카우 세계 식량 계획 사무차장은 이날 구호 트럭들이 가자지구 북쪽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세계 식량 계획은 이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가자지구 북부에서는 지난달 29일 이곳에 진입한 구호 트럭에 수천 명의 주민들이 몰려드는 과정에서 100여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베니 간츠 이스라엘 전신의각 소속 국가통합당 대표와 워싱턴 DC에서 만나 가자지구 원조 증대를 위해 이스라엘이 긴급히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11월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위한 과정인 예비선거, 경선이 한창입니다. 자, 5일에는 미국의 10여 개 주에서 한꺼번에 경선이 치러진 슈퍼 화요일이었는데요. 마침 또 새 임무를 받은 우주인 4명이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했다는 소식도 있어서 미국 우주인의 투표 관련 내용을 다룬 미국 매체 USA Today의 기사를 오늘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우주비행사들, 우주에서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이 주로 살고 있는 텍사스주에서 1997년에 마련한 법이 이 우주투표를 가능케 한 토대가 됐고요. 1997년 러시아의 미르 우주정거장에 머물렀던 데이비드 울프 씨, 또 지금의 국제우주정거장에서 2016년 그리고 2020년 대선에 참여했던 우주인 케이트 루빈스 씨가 우주투표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미국 사람들입니다. 우주투표는요, 우주에서 지구 사이의 각종 실험 데이터를 그리고 정보를 주고받는 이 통신체계를 이용합니다. 우주투표소는 저지구 궤도라는 투표소 이름도 있는데요. 국제우주정거장 안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암호화된 전자투표 형식의 원하는 후보를 선택하면 뉴멕시코주의 라스크루세즈의 지상 안테나를 거쳐서 텍사스에 있는 나사 존슨 우주센터로 전달되고요. 우주에서 온 투표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선거 담당자만 그 내용을 열어보고 선거에 반영을 합니다. 자, 우주정거장을 오가는 우주선 소식이 평범해진 세상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미국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태양계 어디든 투표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In part of the infrastructure law, we're investing $7.5 billion to build electric vehicle charging stations.
네, 미국의 경제 이야기 오늘은 전기차 시장입니다.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생활 속 경제 이어드립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3월 6일 수요일이고요. 아침 8시 8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11도, 그리고 약간의 비가 내립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3월 7일 목요일 북한,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는 1에서 5cm, 5mm 정도, 눈은 1에서 5cm 정도로 약간의 양이지만 서쪽과 그리고 남부지역, 한북 양강도 지역에 가끔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부 평안남도와 황해도 지역은 또 오후에 맑아집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 사이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2도에서 시작합니다. 개성은 영하 1도고요. 신의주와 함흥이 영하 4도, 원산 영하 3도, 청진은 영하 6도입니다. 중강 아침 최저 영하 13도. 낮에는 평양이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와 개성이 8도, 원산 5도, 함흥 6도, 청진 5도입니다. 중강의 낮 최고 영상 4도, 해산은 영상 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거나 흐리고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로 예보되어 있고요. 서해는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집니다.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1.5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3월 7일 목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국제형사재판소가 러시아군 고위장성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군의 휴전과 이스라엘인 인질석방을 위한 협상이 5일 합의를 보는데 실패했다고 이집트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리브해에 있는 섬나라인 아이티에 폭력 사태가 격화하면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먼저 국제형사재판소 ICC로 가겠습니다. 자, 러시아군의 고위 지휘관 두 명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네요.
그렇습니다. ICC는 이 전쟁 범죄 혐의로 러시아군의 세르게이 코빌라시 중장과 빅토르 소콜로프 해군 제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라고 5일 발표했습니다. ICC는 해당 범죄가 2022년 10월과 2023년 3월 사이에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기간에 코빌라시 중장은 항공우주군 장거리 항공사령관이었고 소콜로프 제독은 흑해함대 사령관이었습니다.
네, 전쟁 범죄 혐의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ICC 측은 러시아군이 두 용의자의 지휘 아래 우크라이나 전력 기반 시설을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영장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의 전력시설 공격한 것이 이게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ICC는 해당 공격이 민간인 피해와 이 분명하게 과도한 손해를 끼쳤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두 사람 모두 민간 목표물들을 겨냥한 공격을 지휘한 이 전쟁 범죄에 책임이 있고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ICC는 덧붙였습니다.
네, 그동안 우크라이나하고 서방 측의 주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안에 있는 그 민간 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이었죠.
맞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그런 비난을 줄곧 부인해 왔는데요.
네.
뭐 그렇지만 ICC가 이번에 그런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국제형사재판소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ICC는 우크라이나 아동들을 러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혐의로 푸틴 대통령 그리고 마리아 리보바 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담당위원회에 대한 체포영장을 지난해 3월에 발부한 바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러시아군의 두 장성을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실제로 체포할 수는 있는 겁니까?
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 ICC는 영장을 집행할 자체 경찰력이 없어서
네.
이 ICC 협약에 가입한 123개 회원국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회원국들이 이 수배자가 자국에 입국하면 이 사람을 체포해서 ICC 측에 넘기는 그런 방식인데요.
네.
그렇지만은 러시아가 중국, 인도, 미국과 함께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네.
또 뭐 러시아가 자발적으로 두 장성을 잡아서 ICC 쪽에 넘길 가능성도 뭐 전혀 없습니다.
예. 자, 이번 그 ICC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러시아 쪽에서 나온 반응이 있습니까?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 ICC 영장 발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6일 밝혔습니다.
네.
또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 두 지휘관에 대한 영장 발부가 러시아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또 이런 도발이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다라고 6일 비난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쪽 반응도 보겠습니다.
네, 보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장 발부를 환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들과 이 주요 기반 시설을 공격하라고 명령하는 모든 러시아 지휘관은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모든 사람은 책임을 지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순찰선 격침했다고 발표했네요.
네, 우크라이나군 정부 당국은 5일 흑해에서 러시아 해군 순찰선인 세르게이 코토프함을 해상 드론으로 공격해서 격침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네.
우크라이나 국방부 소속인 정보총국 GUR은 이 공격으로 7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군은 2002년에 흑해함대 기함 격침했었죠.
네, 이해에 순양함인 모스크바함을 격침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이 이번에 가라앉혔다고 주장한 이 세르게이 코토프함은 2022년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첫날에 이 모스크바 함과 함께 흑해내 요충지인 이 스네이크 섬을 공격하는 데 가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동안 우크라이나군이 흑해에서 이 모스크바 함 말고도 다른 러시아 해군 함정들 공격했었죠.
그렇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이 영국 민간 연구기관인 이 국제전략문제연구소를 인용해서 개전 이후에 지금까지 적어도 13척의 러시아 해군 함정이 파괴되거나 피해를 봤다라고 전했는데요.
네.
그런데 지난달에도 이 크름반도의 얄타 남쪽 해양에서 이 상륙함인 카이사르 쿠니코프함이 우크라이나군 드론 공격으로 격침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 순찰함을 격침했다는 이 우크라이나군 발표에 대해서 러시아 반응은 어떻습니까?
근데 뭐 아직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몇몇 러시아 쪽 블로거들이 이 세르게이 코토프함이 가라앉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5일 영상연설에서 흑해 안에서 러시아 테러 분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휴전과 이스라엘인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 관련 소식입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이 협상이 진행됐는데 아직 진전이 없다고요?
네, AP통신은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3일간에 걸친 협상이 5일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는 이집트 관리들의 말을 6일 전했습니다.
네, 이 협상을 중재하는 나라들에서는 이슬람 성월인 라마단이 시작하기 전에 휴전이 좀 성사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가 6주 휴전, 또 최대 40명의 이스라엘인 인질 석방, 이스라엘에 수감돼 있는 팔레스타인인 일부 석방, 그리고 이 가자지구의 구호품 반입 증대 등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성사시키려고 지금 지난 수주 동안 노력해왔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는 하마스도 이 하마스 자체 방안을 제시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해서 하마스 쪽은 어떤 얘기합니까?
네, 6일 성명이 나왔는데요.
네.
성명은 하마스는 우리 국민에 대한 이 포괄적인 침략 중단을 요구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유연성을 보여줬다라면서 우리는 이런 요구들과 우리 국민의 이해를 충족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이 중재국 형제들을 통해서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일단 협상은 계속하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또 경고도 나왔는데요.
네.
이 하마스 고위 관리인 오사마 함다는 이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기자들한테 이 자신들이 이 협상의 길을 무한정 열어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의 안보와 안전은 영구 휴전과 침략 중단 그리고 가자 지구의 모든 곳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에 의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예,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번에 카이로에서 진행된 그 협상에 참여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언론 보도를 보면요. 이스라엘 측이 하마스 쪽에 아직 살아있는 인질들의 전체 명단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네.
하마스가 이걸 거부해서 이스라엘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미국 쪽 반응 보겠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일 기자들에게 휴전이 하마스 손에 달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AP통신은 미국 관리들이 이 하마스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는 요구들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마스가 정말 합의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밝혔다고 6일 보도했습니다.
이 하마스는 일단 성명으로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6일도 협상이 이어집니까?
그렇습니다. AFP통신은 이집트 정보 당국과 가까운 이집트의 알카에라 통신을 인용해서 이 협상이 6일에도 계속된다고 같은 날 보도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끝으로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로 갑니다. 아이티가 지금 거의 무법 상태군요.
네, 아이티에서 이 갱단들이 활개를 쳐서 이 극도의 혼란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갱단이 4일 이 수도 포르투프랭스에 있는 이 국제공항까지 장악하려고 시도했는데요. 이 군대와 경찰 그룹 갱단 사이의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지금 아이티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태죠.
네, 아이티 정부가 지난 3일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72시간, 그러니까 사흘 동안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법 집행관, 소방관, 보건요원 또 신분이 확인된 언론인 등을 제외하고는 일절 통행이 금지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 하루 만에 공항에서 또 총격전이 벌어진 겁니다.
네. 자, IT 정부가 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됐던 겁니까?
네, 지금 저 아리엘 앙리 총리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혼란을 틈타서 이 갱단들이 폭력과 약탈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3일에 갱단이 교도소 두 곳을 습격해서 여기 있던 수감자들이 대거 탈주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일부 목숨을 잃은 사람도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IT 정부는 이 질서 회복과 상황 통제를 위해서 이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탈주한 수감자가 얼마나 됩니까?
네, 숫자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로이터통신이나 ABC 등 언론 매체의 보도를 보면요. 3일 교도소 습격 당시에 이 수도 시내에 있는 이 최대 교도소인 국립교도소 안에 3,000명에서 4,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대부분 탈옥했다고 합니다. 또 대략 1,400명이 있던 두 번째 교도소는 현재 갱단이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IT의 폭력 사태, 혼란상 이게 어제 오늘 시작된 건 아닌데요.
네, 2021년 7월에 당시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극심한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 가난한 섬나라인 IT가 이 정치, 사회적 혼란과 함께 이 갱단이 중동하고 있어서 가뜩이나 치안이 불안한데요. 그렇지만 아직도 대통령이 없이 이 앙리 총리가 국정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고 IT가 그전에도 이 전국 혼란으로 이 총선도 제대로 치르지 못해서 의회도 사실상 공백 상태입니다.
모이즈 대통령이 암살당했던 것이 벌써 2년하고도 한참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아직 선거를 못 치른 겁니까?
네, 앙리 총리가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선거를 치르겠다고 약속은 했는데요.
네.
하지만 번번이 갱단 폭력 사태 등을 이유로 약속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해왔습니다.
네네.
이런 가운데 또 지난달 말에는 이 가이아나에서 이 카리브해 국가들 연합인 카리콤 이 정상회의가 있었는데요. 회의 뒤에 나온 성명에 따르면 이 앙리 총리는 회원국 정상들과 2025년 중반까지는 총선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네. 자, 앙리 총리는 지금의 IT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겁니까?
네, 앙리 총리가 지난 1일에 케냐 나이로비에 가서 이 윌리엄 루토 이 케냐 대통령과 이 IT 치안을 위한 이 케냐 경찰 파견을 위해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네.
이후에는 지금 로이터와 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에 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지금 IT 주변국도 비상이 걸렸다고요.
네, IT와 같은 이 히스파니올라 섬에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이 국경을 강화하고 이 국경 장벽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도미니카 공화국은 지난해에도 이 폭력을 피해서 국경을 넘어온 이 IT 주민 수만 명을 추방한 가 있었습니다.
네네.
아,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 현지 IT에 있는 자국민들한테 가능한 한 빨리 철수할 것을 촉구했고요. 멕시코도 자국민들에게 이동을 제한하고 물과 연료 같은 비상품을 비축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5일 치러진 슈퍼화요일 경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압승을 거뒀습니다.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이번 슈퍼화요일 경선 결과에 따라서 선거운동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이변이 없는 한 11월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대결하게 될 텐데요. 슈퍼화요일 관련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우주비행사들이 미국 민간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했다는 소식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슈퍼 화요일의 결과 보겠습니다.
네, 5일 전격적으로 치러진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압승을 거두면서 올해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두 사람 간의 재대결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여러 주에서 한꺼번에 경선이 치러졌는데 구체적인 결과 살펴보죠.
네, 먼저 민주당부터 보겠습니다. 알라바마와 아칸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메인,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등 14개의 주에서 프라이머리, 즉 예비선거가 치러졌고요. 미국령 사모아에서는 코커스, 즉 당원대회가 열렸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사모아에서 열린 이 당원대회를 제외한 이 전 지역 경선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날 열린 경선 외에 앞서 진행된 이 아이오와 코커스 결과도 이날 더해졌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도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참고로 이 사모아에서는 메릴랜드 볼티모어 출신의 사업가인 제이슨 파머 씨가 이번에 깜짝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뭐 바이든 대통령의 경선 결과를 보면 압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군요.
맞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 신문이 집계한 민주당 경선 결과를 보면요. 바이든 대통령은 각 경선에서 대부분 70%포인트 이상의 득표율 격차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곳을 보면요. 대의원 수가 424명으로 가장 많은 그 대의원이 배정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86%포인트의 득표율 차이로 승리했고요. 이외에도 아칸소와 버몬트, 메인, 유타, 테네시주 등에서도 모두 80%포인트 이상의 득표율 차이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자, 슈퍼 화요일 경선까지 더해서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확보한 대의원 어느 정도입니까?
네, 미국 NBC 뉴스가 집계한 내용에 따르면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 총 1,564표를 확보했습니다. 최종 후보 확정을 위해서는 1,968표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약 400표 정도만 남았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경선 후에 성명으로 입장을 밝혔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서 오늘 이 전국 수백만 명의 유권자들은 우리를 퇴보하게 할 도널드 트럼프의 극단적 계획에 맞서서 싸울 준비가 됐다라는 목소리를 냈다면서 이번 경선에서의 압승 결과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 트럼프는 미국인이 아니라 이 자기 자신의 복수에 전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낙태권과 같은 근본적인 자유를 빼앗아가면서 또 부자들을 위한 감세에 나설 것을 결심했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자 이번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압승을 거두긴 했습니다만 한 가지 좀 확인을 해보고 가야 될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지역의 경선이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미네소타 프라이머리로 과연 이 지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성적을 거둘지가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은 유일하게 50%포인트대의 득표율 격차로 이겼는데요. 이는 이번 이날 치러진 모든 지역 경선 중에서 가장 낮은 성적이었습니다.
네, 자 미네소타의 경선이 관심을 끌었던 이유 어떤 거였습니까?
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사이의 전쟁이 시작되자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에 나섰고요. 이에 아랍계 유권자들이 이 같은 대외 정책을 펴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아랍계 유권자들이 많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번 경선 투표용지에 지지 후보 없음을 써내는 일종의 그런 캠페인, 즉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 중 하나인 아랍계 유권자들의 민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는 것이 민주당 측에서의 주요 관전 사안이었고요. 이번 슈퍼화요일에서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지역이 바로 미네소타 주였습니다. 미네소타 주에는 특히 소말리아 출신 이주민들이 다수 거주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무슬림입니다.
네. 자, 그래서 미네소타 주에서 그 예비 선거에서 지지 후보 없음을 써낸 유권자들 얼마나 됐습니까?
네, 그 응답률은 전체의 19%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달에 그 미시간주에서 치러진 경선에서 약 13%의 표가 지지 후보 없음으로 나타났던 것보다 그 비율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번 경선에서 이 미네소타주 외에도 이 노스캐롤라이나주 경선에서도 이 전체 투표 중 약 13%가 지지 후보 없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에 이것이 본선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메리카나우 슈퍼 화요일 경선 결과 이번에는 공화당입니다. 자, 공화당 상황. 일단 6일 아침에 지금 나오고 있는 속보 소식부터 봐야 되겠군요.
네, 속보가 나오고 있죠. 이 헤일리 전 대사가 결국 공화당 그 대선 선거운동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이 슈퍼화요일 경선 하루 뒤인 6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사퇴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약 한 1시간 반 뒤죠. 한국 여기 현지 시간으로요.
네네.
다만 이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과 그리고 CNN 방송 등 언론은요. 헤일리 전 대사가 이 후보 사퇴를 알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번 슈퍼 화요일 공화당 경선에서 헤일리 전 대사가 이 승리를 한 곳이 버몬트주가 유일하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헤일리 전 대사의 그 버몬트 프라이머리 즉 예비 투표에서의 승리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일단 여기에 걸려 있는 대의원 수가 17명으로 많지 않고요. 또 득표율을 보면 헤일리 전 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여기서 4%포인트 차이로 겨우 이겼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부분 50%포인트 이상의 득표율 차이로 헤일리 전 대사를 이긴 것과 비교를 해보면 좀 차이가 납니다.
네.
슈퍼와일 경선을 지난 시점에서 헤일리 전 대사가 확보한 대의원 수는 92명에 불과합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결과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도 바이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번 슈퍼화요일 경선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공화당은 엘라베마와 아칸소, 버지니아, 버몬트, 텍사스, 테네시 그리고 오클라호마 등 이 13개 주에서 예비선거를 치렀고요. 알래스카와 유타주에서는 쿠커스를 열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제가 언급한 대로 이 버몬트 프라이머리를 제외한 모든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169명의 대의원이 걸린 이 캘리포니아 프라이머리와 그리고 150명 이상의 대의원이 할당된 텍사스 프라이머리에서 모두 60%포인트의 득표율 격차를 보이면서 크게 승리했고요. 이외에도 테네시, 또 오클라호마, 엘라베마, 엘래스카 경선 등에서 최대 76%포인트의 득표율 차이로 이겼습니다.
네. 자, 이번 슈퍼 화요일의 경선 결과를 포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확보한 대의원 수 이제 어떻게 됩니까?
네, MBC 뉴스 집계에 따르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1,057명의 대의원을 확보했습니다.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공화당 내에 그 1,215명의 대의원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약 150명 정도만 남은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 경선에서 대승을 거둔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 들어보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에 있는 자택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이날을 슈퍼 화요일로 부르는 이유가 있다라면서 우리는 오랫동안 이날을 기다려왔다. 아주 엄청난 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서 우리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면서 바로 이 대통령 본선을 대통령 선거 본선을 겨냥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지난 3년간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을 지켜봐왔다며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정책과 그리고 몇 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 결정 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쟁자였던 니키 헤일리 전 대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헤일리 전 대사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 최종 공화당의 대선 최종 후보가 된 상황에서 굳이 헤일리 전 대사를 언급할 필요가 없이 바로 이 본선에 대비해야 한다는 그런 판단에 따른 것이란 분석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슈퍼 화요일 경선 압승 그리고 재대결 확정으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 두 당의 최종 후보가 되는 것은 언제쯤입니까?
네, 공화당과 민주당은 모든 경선을 마치고요. 7월과 8월에 각각 미러키와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그때 이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다만 두 사람이 대선 본선에서 대결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된 만큼 앞으로 모든 대선 운동에서 이 두 후보 캠프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두 사람의 양자 대결은 여론조사 결과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최근의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네, 정치 전문 여론조사 업체인 538가 집계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율에서 아주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는 지난 1일에 발표된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지율 44%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43%를 1%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실시된 유고부 설문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52%의 지지율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48%를 4%포인트 차이로 앞섰고요. 또 같은 날 발표된 이 CIPP 인사이트 여론조사에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각각 38%로 똑같았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끝으로 우주로 가겠습니다. 미국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 국제우주정거장 ISS와 도킹에 또 성공을 했네요.
네, 미국 동부 시각으로 5일 오전 2시 28분 이 크루 드래건 우주선이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도킹이라고 하는 건요, 우주공간에서 두 우주선이 서로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그런 것을 일컫는 말인데요. 도킹 당시에 이 크루 드래건과 국제우주정거장은 캐나다 뉴펀들랜드 바로 동쪽 북대서양비를 날고 있었습니다.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요, 이 크루 8은 이 스페이스X가 나사를 위해서 국제우주정거장으로 8번째 그 우주비행사를 이송해주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뭐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일까요? 영상으로 보니까 이 국제우주정거장과 우주선이 아주 천천히 접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도킹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맞습니다. 우주정거장과 그리고 우주선의 속도가 각각 초속 7km를 넘습니다.
초속 7km?
초속 1초에, 단 1초에 7km를 넘는 겁니다. 1초에 7km 넘게 움직이는 거니까 이거를 시속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25,000km를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상상하기 어려운 아주 빠른 속도죠.
네.
국제우주정거장과 우주선이 서로 초속 7km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동시에 과정에서 합체를 하는 겁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아주 세밀하게 조절을 하면서 상대의 속도를 0으로 만든 다음에 위치와 방향을 조절해서 연결을 하는 겁니다. 도킹을 매우 정교한 우주과학의 결정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이 이유입니다.
네, 뭐 도킹하는 것, 합체하는 것, 우주정거장하고 우주선을 연결하려는 거지 않습니까? 연결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네, 도킹은 물자와 인력을 서로 오가게 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주기지 건설의 핵심적인 기술인데요. 현재 로켓 기술상 한 번에 이 거대한 물체를 다 한꺼번에 쏘아올리진 못하니까 그런 건데요. 이 여러 개의 모듈을 쏘아올려서 우주공간에서 이것을 합체하는 겁니다. 현재 국제우주정거장 크기는 길이 72m 그리고 폭이 108m입니다. 알기 쉽게 표현해보자면 한 축구장 크기 정도, 그렇게 그 정도 크기입니다. 현재 기술로는 이렇게 큰 우주선을 지상에서 쏘아올릴 수는 없습니다.
네, 자 이번에 발사된 우주선이 크루 드래건인데 이건 어떤 기능입니까?
네, 이 드래건은 이 미국의 민간 우주개발 기업인 스페이스X에서 운항 중인 우주선입니다. 크기는 높이가 약 8m고 직경이 4m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보다는 조금 짧지만 더 굵은 그런 형태로 보면 되는데요.
네.
이 유인 수송용을 이 크루 드래건이라고 하고, 그리고 화물 수송용을 카고 드래건 이렇게 부릅니다.
아, 그래서 크루 드래건, 우주인들이 날아간 거죠? 이번에 도착한 우주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 이번에 그 엔데버로 불리는 크루 드래건을 타고 간 우주인은 미국인 3명과 러시아인 1명의 총 4명입니다. 매튜 도미니크, 그리고 마이클 베럿, 지네티 앱스, 이 세 명이 미국인이고요. 그리고 알렉산더 그레벤킨 씨는 러시아인입니다. 도미니크 씨는 크루 8의 지휘관이고요. 베러 씨는 조종사, 그리고 앱스 씨와 그레벤킨 씨는 임무 전문가입니다.
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가 3년째로 접어들고 있는데 미국 우주선에 러시아 우주인도 같이 갔군요.
네, 현재 미국과 러시아가 말씀하신 그 전쟁을 둘러싸고 좀 긴장관계에 있긴 하지만 우주 분야에서는 두 나라가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제 우주정거장은 지상에서 약 400km 고도에서 날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기존에 있던 승무원 7명은 새로운 우주비행사들을 따뜻하게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러시아의 로스코스모스 전현직 사장이 러시아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철수할 것처럼 거듭해서 위협하기도 했던 적이 있긴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2022년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단행된 뒤였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가 없으면은 국제우주정거장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러시아가 결국 입장을 번복하긴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대통령실 소속의 국가안보회의 NSC는 2차 세계대전의 산물입니다. 미국 정부는 2차 대전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국가안보 관련 의사결정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NSC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대통령실 기구 두 번째 순서로 국가안보회의 NSC의 설립 배경과 변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I have issued a proclamation terminating the period of hostilities of World War II. As of 12 o'clock noon, December
국가안보회의 NSC는 1947년 7월 26일 당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서명한 국가안보법에 따라 신설됐습니다. 당시 NSC 성원으로는 대통령, 국무, 국방, 육군, 해군, 공군부 장관과 국가안보자원위원회 의장이 지정됐고 대통령이 종종 다른 부처 장관들을 NSC에 참석할 수 있게 했습니다.
The colossal Pentagon building in Washington, nerve center of the nation's defense, also houses deep underground the Air Command post. Should radar detect unidentified aircraft...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브루킹스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NSC 보좌진을 채용하고 정기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후임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정책 초안을 만들어 이를 각료와 선임 보좌관들이 주례회의에서 논의하게 하는 등의 구조화된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1960년대 들어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NSC 직원을 대거 줄이는 등 NSC의 기능을 축소했고 이런 상태는 후임인 린든 존슨 대통령 시기에도 이어졌습니다. 반면 1970년대 초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NSC를 다시 확대했고 후임 제럴드 포드 대통령과 지미 카터 대통령 시기에 들어 국가안보보좌관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1980년대 들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기 NSC의 위상이 다시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후임인 조지 H.W. 부시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NSC와 국가안보보좌관의 역할이 대체로 강화되고 다양화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 CRS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초 조지 H.W. 부시 대통령 시절 약 50명이었던 NSC 인력은 현재 300명에서 400명 사이 수준입니다. CRS는 지난 2022년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테러리즘이나 마약 밀매 같은 초국가적 위협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다양한 정부 기관들의 외교적, 군사적 개발 수단을 활용해 정부 전반에 걸쳐 유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점점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CRS는 NSC가 이런 대응을 종종 조율하며 개별 위기에 대한 정부 전체 대응이 NSC에 더 많은 관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회의 NSC의 설립 배경과 변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요즘 미국 도로를 지나다 보면 많이 보이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인데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는 최근 몇 년 동안 큰 성장세를 보였는데 지난해 말부터 조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 문제 그리고 높은 차량 가격대 등으로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는 겁니다. 생활 속 경제, 오늘은 미국의 전기차 산업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택성 기자입니다.
2023년 사상 최고치 판매량 찍은 전기차. 자동차 시장에서 지난 2023년은 아주 기념비적인 해였습니다. 지난 2010년대 후반 이후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된 전기차의 1년 판매량이 120만 대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100만 대를 돌파한 겁니다. 전기차 판매량 추이를 볼까요? 지난 2020년 약 30만 8천 대였던 판매량이 2021년에는 60만 8천 대로 거의 두 배로 늘었고요. 이후 2022년에는 약 91만 8천 대로 판매량 100만 대 돌파를 눈앞에 둔 뒤에 드디어 2023년 100만 대를 돌파한 겁니다. 앞서 나온 전망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 2024년 전기차 판매량은 150만 대를 돌파하고 2025년에는 200만 대를 넘어선 뒤에 오는 2030년에는 무려 470만 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30%가 넘는 수치인데요. 그러니까 2030년이 되면 판매되는 차량 3대 중 한 대는 전기차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곳곳에서 감지된 장밋빛 미래 이상신호. 지난 2022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자동차 박람회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Companies have announced new investments of more than $36 billion in electric vehicles and $48 billion in battery.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에 360억 달러 이상, 배터리 제조에 48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말도 덧붙였습니다.
That's all coming. And part of the infrastructure law, we're investing $7.5 billion to build electric vehicle charging stations all across America.
So today, 인프라법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마련하기 위해 75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겁니다. 전기차 산업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전폭적인 투자 발표가 나오면서 전기차 산업은 말 그대로 호랑이 어깨에 날개를 단 듯 고공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죠.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조금씩 전기차 시장 성장세에 이상징후가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The firm says it will now slow investment in EVs amid soft demand and a price war sparked by Tesla.
미국의 빅3 자동차 제조업체인 포드사는 2월 발표에서 전기차에 대한 이 수요 둔화와 그리고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촉발한 가격 전쟁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투자를 늘리는 대신에 기존 내연기관 차량 모델 생산을 더 늘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빅3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의 메리 바라 최고 경영자는 최근 발표에서 전기차 성장이 둔화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회사는 이 CEO 발표에 앞서 전기차 생산 목표량을 낮춘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테슬라는 어떨까요? 이 업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은 모델 Y인데요. 이 모델은 지난 2019년 출시 당시 가격이 5만 5천 달러였는데 2022년 약 6만 9천 달러까지 가격이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4만 5천 달러가량으로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Tesla warned of a notable slowdown in its vehicle sales growth this year. It also posted sales and profit.
테슬라는 지난 4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적 발표를 자세히 보면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무려 47%나 줄었습니다. 테슬라는 또 올해 자사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동차 판매점에서 재고량 쌓이는 전기차. 자동차 판매장 관련해서 한 가지 주목받는 통계가 있습니다. 평균 재고일수라고 하는 자료인데요. 이는 만약 자동차 제조업체가 차량 생산을 중단한다고 하면 현재 있는 재고량으로 얼마 동안이나 판매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자료입니다. 미국의 차량 판매 서비스 평가 전문 회사인 쿡스 오토모티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자동차 판매점의 일반 내연기관 차량 평균 재고일수는 52일이었고 비슷한 시기 픽업트럭의 평균 재고일수는 57일이었습니다. 자, 그럼 전기차의 경우는 어떨까요? 쿡스 오토모티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111일로 내연기관 차량 평균 재고일수의 2배가 넘었습니다. 10월 들어서 97일로 줄어들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여전히 높습니다. 자, 재고량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공급량이 너무 많거나 수요가 줄었을 경우 혹은 둘 다일 수도 있겠죠. 자, 우선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 혹은 관심은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S&P 글로벌 모빌리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기차 구입을 고려한다는 응답률은 86%였는데요. 2년 뒤인 2023년에는 67%의 응답자가 전기차 구입을 고려한다고 답했습니다. 2년 사이에 약 20%포인트 떨어진 겁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공급을 강하게 추진한 데 따라서 제조업체의 전기차 공급은 늘었습니다. 지난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 들어보겠습니다.
Now that's why today I'm signing an executive order setting out a target of 50% of all passenger vehicles sold by 2030.
오는 2030년까지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의 절반이 전기차가 되도록 할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달 거의 5천 개에 달하는 이 자동차 판매점이 단체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서 이 정책 추진을 늦춰달라고 요구했고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의 변환 속도를 늦추는 것을 고려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의 이유는 뭘까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최대 렌터카 업체인 허츠가 최근 사들인 전기차 가운데 테슬라를 중심으로 전기차 2만 대를 중고차로 내놓겠다고 밝힌 겁니다. 허츠는 이 같은 결정 요인에 배터리 충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자들이 충전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수요가 줄었다는 겁니다. 특히 추운 겨울, 전기차 배터리는 더 빨리 방전되면서 큰 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There was just lines of cars, but there was only a couple charging, working, but it seemed very disorganized. Like
테슬라 운전자 존 발디스 씨는 최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겨울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배터리가 방전된 이 테슬라 차들이 충전을 위해서 길게 줄을 늘어섰는데 제대로 작동되는 충전기는 얼마 없었고 그 와중에 차들의 충전도 잘 정돈되지 않았다는 그런 안 좋은 기억을 얘기하네요. S&P 글로벌 모빌리티의 설명도 들어볼까요?
Yet a lot of our respondents indicated a disbelief that the existing infrastructure or the public charging infrastructure was sufficient.
업체가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의 응답자가 전기차 충전을 위해서 마련된 충전소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과 같이 국토가 넓은 나라에서 이 문제는 장거리 이동에 큰 제약으로 작용했죠. 여기에 더해 전기차의 비싼 가격도 수요를 둔화시키는 한 요인입니다. 자동차 전문 사이트 K블루북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전기차 평균 거래 가격은 약 $52,300로 전체 차량 평균 거래 가격인 $48,300보다 $4,000가량 높았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최고급 브랜드 가운데 하나인 독일의 BMW 차량을 예로 들어보면 확실히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BMW사의 가장 상위 세단형 모델인 7시리즈 차량의 휘발유 4륜 모델 가격은 $94,000고요. 같은 4륜인데 전기차 모델은 $124,200로 약 $25,000나 더 비쌉니다. 자, 이 정도 가격 차이면 내연기관 경차 한 대를 더 뽑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이 성장세 주춤하는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미국인들의 일상 대화를 들어보면 특정 사안을 언급한 뒤에 which를 사용해서 그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을 더 자세히 표현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which가 앞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건데요. 오늘은 관계대명사 which의 이 같은 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s late for work today.
Really? You're never late for work, which surprises me.
There was an accident on the road, which means traffic was horrible.
The metro is also running behind, which would have made you late anyway.
See? So I promised myself I'd leave for work earlier tomorrow.
Which I think is a good idea.
I was late for work today.
저는 오늘 직장에 늦게 나왔어요.
Really? You're never late for work, which surprises me.
진짜요? 당신은 절대로 직장에 늦지 않잖아요. 그건 저를 놀라게 하네요.
There was an accident on the road, which means traffic was horrible.
도로에 사고가 있었어요. 그건 교통이 끔찍했단 뜻이죠.
The metro is also running behind, which would have made you late anyway.
지하철도 연착됐어요. 그것은 어쨌든 당신을 늦게 만들었을 겁니다.
See? So I promised myself I'd leave for work earlier tomorrow.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내일 더 일찍 직장으로 나서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Which I think is a good idea.
그거 좋은 생각 같네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which 관계절은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는 종속절입니다. 수식 대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도 You are never late for work. 당신은 절대로 직장에 늦지 않잖아요. 에서 문장을 끝낼 수 있었지만 which를 써서 surprise me, 저를 놀라게 하네요. 자신이 놀랐다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장, there was an accident on the road, 도로에 사고가 있었다로 끝나지 않았고 which를 써서 which means traffic was horrible, 그건 교통이 끔찍했다는 뜻이다, 보충 설명했습니다. 또 the metro was also running behind, 지하철도 연착됐어요. which를 덧붙여 which would have made you late anyway, 그것은 어쨌든 당신을 늦게 만들었을 겁니다. 관계절은 이런 단어들로 시작을 하죠. that, when, where, whom, whose, 그리고 which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which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걸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Sally was late, which surprised me.
셀리가 늦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들으신 문장에서 which는 앞문장 전체 Sally was late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which가 문장 전체를 수식하도록 활용한 것은 쉽습니다. 먼저 문장 두 개를 들어보시죠.
Morgan found a new job. That is lucky.
모건이 새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건 다행이에요.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which를 써서 만들게 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Morgan found a new job, which is lucky.
모건이 새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건 다행이에요. 이처럼 which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은 말하기에서 자주 나타나는데요. 글쓰기에서 이런 용법은 진술이 쉬어감을 나타내는 쉼표 뒤에 나옵니다.
Max isn't home yet, which worries me.
Max isn't home yet. 쉼표, which worries me. 그것이 저를 걱정하게 합니다.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특정 사안을 언급한 뒤에 which를 사용해 더 자세한 설명을 하는 관계대명사 which의 용법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